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침묵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살필 성경은 성경의 역사는 에스겔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와 애가서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이 멸망 시기의 그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살피고 있는데, 아직 남유다의 몰락과 관련해서 살펴야 될 선지서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다니엘보다 좀더 늦게 등장하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다니엘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호야킴 왕그 통치 시기 4, 5년경에 왜 BC 605년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1차 포로로 먼저 잡혀갔었고, 에스겔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여호야김 왕 통치 11년에 결국 그가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정권을 넘겼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또 그때 2차로 침략을 당하면서 무너졌죠. 그래서 BC 597년에 에스겔은 이제 또 2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뭐 다니엘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일단 뭐 다니엘의 사역 기간이 에스겔의 사역 기간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좀 짧게 활동을 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남유다 몰락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언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이제 에스겔서를 살피고, 그 후에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제 배경을 좀 알려면 그동안 뭐 계속 살펴온 남유다 말기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항상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그 본문, 내가 보는 본문에 해당되는 이 성경적 역사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걸 바르게 우리가 알수 있어야 그 내용들,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남유다 그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국 이제 기억이 나죠? 굉장히 거의 끝에 이제 굉장히 신실했던 왕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점차 쇠퇴하는 시기였고, 바벨론이 이제 메소포타미의 신흥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BC 612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패하고 수도 니느웨를 뺏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그 하란 지역으로 이제 피해 가서 거기서 이제 재기를 준비할 때 이집트와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북상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그 잔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던 이집트 파라오 그 느고를 막아서려고 했던 게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그를 막아서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그이 본토에는 아들이 됐던 누군가가 대리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 그 요시아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반아수르 성향을 가졌었는데, 이런 여호아스를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그 느고가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의 친이집트 성향의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또 결국 어쨌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치만 이제 가나안 유대 지역의 패권은 그래도 이제 이집트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로 4년 뒤에, 그러니까 BC 605년, 여호야킴 통치 4년에 북방 지역으로 진출을 꿈꾸던 이집트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북방 지역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도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참패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하면서 친이집트 성향의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자녀들이 1차로 이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고, 근데 그때 당시 뭐 여호야킴 왕은 죽지는 않았어요. 뭐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지역 또 팔레스틴, 그러니까 그 가나안 유대 지역의 패권은 이제 이집트에서 바벨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약 4년 후인 BC 601년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집트를 확실하게 이제 잡아두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집트 지역까지 원정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집트가 그냥 이긴 거로 나오지만 역사적 기록들을 여러 가지 참고해 보면 서로 양측에 서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 원정을 왔던 바벨론이 패한 셈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가 이제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시기적 상황에 원래 이제 이집트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었던 유다의 여호야킴이 또 이제 그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힘이 아주 강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이집트로 이제 돌아선 겁니다. 원래 뭐 이집트 정부가 세웠던 왕이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야킴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다. 거기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킴 왕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 여호야킴 왕 주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말들에 혹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 봐라, 지금 이집트가 벌써 이기지 않았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킴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자기 욕심과 주변의 유행과 그런 흐름을 따라 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지금 자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근거 없이 이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을 순식간에 몰살시키지 않았냐. 그 오늘 우리들 앞에 나가온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었던 바벨론의 군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긍정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말들은, 긍정의 말들은 참으로 듣고 싶은 말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믿음으로 선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 것처럼 자기들이 누릴 것처럼 그런 걸 근거로 사람을 속이고 결국 민족을 패망으로 몰아넣는 일.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남유다의 여호야킴이 행한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즉각적으로 외부 원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많은 이 전력을 손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BC 599년 정도에는 다른 지역의 문제들도 생겨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지만 결국 이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이미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러니까 아람 족속,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을 또 동원시켜서 유다 땅을 공격하게 만든 거죠. 마치 요즘에 이란이 그 자기의 그 이 수하 세력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공격하게다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BC 598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군대를 끌고 출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결국 그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여호야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던 여호야킴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마도 이런 국가적 위기를 일으킨 원인으로 그 여호야킴 왕이 탄핵을 받아서 바벨론을 배신한 본보기로 이제 여호야킴 이 왕을 제거를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좀 이 자기들의 호의를 받으려고 했던 어떤 유다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에게 암살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뭐 22장이나 36장의 어떤 근거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 어쨌든 이 여호야킴은 그렇게 죽고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을 맞이할 거다. 이 예언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18살에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그게 뭐 전쟁 중이니까 불과 이제 3개월 10일 정도 만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지면서 결국 그때 또 많은 왕족, 귀족,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또 사로 잡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호야킨 이 왕도 여호야킴의 아들이죠. 요아스 왕의 손자인데 여호야킨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에스겔도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여호야킨 대신에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근데 이제 결국 역사로 보면 이 시드기야도 한 11년 통치하는데 결국 한 9년, 10년경에 그가 통치 9년, 10년 정도 됐을 때 바벨론을 또 배신해요. 그때 이제 이집트 왕이, 이집트에서는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프리스라는 사람이 그 어떤 파라오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장 30절에 언급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 이집트의 번영과 진보를 만들었던 왕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유다를 돕기 위해서 BC 588년 소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시드기야가 바로 이 이집트 왕에게 그렇게 이제 기울였기 때문에 뭐 붙었었기 때문에 붙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44장에서 이 이집트의 이 아프리에스, 성경에는 호브라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왕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넘겨줬다. 얘도 결국은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처럼 정말 BC 570년경에 이 왕은 현재 리비아 지역을 돕기 위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오히려 그 이집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부 반란을 진압하려고 진압군을 본토로 보냈는데 결국 그가 보낸 그 반란 진압군 사령관이 반란군의 왕이 되면서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끝장나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제 되고 맙니다. 자, 그런 주변 세계 정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BC 588년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맹 공격을 가했고 그래서 BC 586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몰락에 이르고 만 겁니다. 그때 뭐 남유다 도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까지 모두 불타버리고 만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알려야 될 이 족속들이 그렇게 전부 다 몰락을 하고 만 겁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뭐 가장 뭐 무거운 분위기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남유다 패망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그 어려움을 무거움을 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를 살필 때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이 에스겔서도 다 같은 시기에 적혀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뭐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 감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볼 때 그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내부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그렇게 2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쯤 됐을 때 그러니까 BC 593년 정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 되는 해까지 이 에스겔이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때가 이제 BC 571년이겠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한 22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대체로 보면 성전과 또 성전 의식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에스겔 24장을 참고해 보면 또 그는 결혼을 했었던 것 같고 아내가 있었고요. 에스겔 33장을 참고해 보면 에스겔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고운 음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악적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부름 받을 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의 나이가 25세 때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당한 거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 에스겔은 유다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었던 요시아 왕 시절에 그렇게 보면 태어난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스겔 나이가 한 14살 정도쯤에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느고를 막아서다가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나마 민족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아 왕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으면서 40도 안 된 나이에 죽으면서 결국 유대 나라는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정말 바르게 서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근데 사실 그 애를 쓰는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아주 그냥 부패하게 만들어 버려서 아주 심하게 일어난 영적 타락의 결과 결국 이 온 나라가 도저히 설 수 없는 마지막 고비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애써서 개혁을 했지만 그 당시 온 나라 백성들은 그저 겉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개혁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치러지는 제사나 모든 것들은 단지 종교 행사였던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왕이 주도하니까 굉장히 뭐가 되살아난 것 같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과 그들이 존재하는 그 삶의 그런 그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그 도를 따라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완전히 뭐 교회는 교회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아니라 결국은 약육강식의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그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국가 종교인 이 제사에 나오기는 했지만 열심이었고 화려했고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듯이 삶의 가치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저들의 이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오실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사야 1장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왔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대로 가려고 애를 써던 그 요시아 왕마저 죽게 되니까 나라는 이제 급속하게 타락했고 저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탐욕이 그대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무슨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종교 행사가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훨씬 열심히고 화려했고 오히려 그냥 그럴 때일수록 뭔가 지극정성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뭐 예배마다 막 또 절기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의도, 말씀의 가치, 그 핵심 이걸 이제 놓치게 되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과 치성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를 가지기 위해 굉장히 열성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겉으로 볼 때 오히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인 종교 행사들로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하는 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자녀가 깨닫고 스스로 그 어떤 그 이 안에서 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설득받고 이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하고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 정도 존재거든요.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과 뭐가 탁 발동하면 정말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뜨겁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봐도 교회 속에서도 어떨 때 너무 뜨거운 사람들을 잘 보면 이거는 진정한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열정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바라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음악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열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런 욕심. 이 참 이렇게 표현하기 안타깝지만 뭔가 자기 안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너무도 뜨거운 것들을 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지치죠. 물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막 뜨거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씀의 길을 그 뜻대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버거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결국 거기 가는 그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쫓아가다가 전부 번아웃하고 지쳐 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두 번이나 당하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어떤 그 신앙, 자기 열정에 빠진 이 사람들이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막 근거로 붙들고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래 가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했겠죠. 긍정적인 말로 금식으로 뭐 더 치성을 드리는 뭐 어떤 제사로 그런 열심히 틀린 것보다 뭐라고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보자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대로 살 의도는 없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이 기득권을 뺏길 이런 분위기가 마치 종교적인 위기인 것처럼 조장을 하고 자기 열정과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한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의 욕심이 돼버린 이 나라 백성들의 이 열정에 하나님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절기와 뭐 초하루와 뭐 아무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여기에 같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갈 그 부르심에 그 이 나아갈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늘리기 위한 것에 그렇게 이제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나 종교적인 것도 열정을 가지고 치중하고 막 금식 지키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쳐 있는 이런 종교 모임,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1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와 경외함을 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셀 모임이 우리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면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이는 근데 극단적 종교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데다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형식들을 더 추구하고 뭔가 지극정서를 더 추구하는 결국 우상숭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엉뚱한 우상을 들이밀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상실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향하셨던 분명한 기록들을 근거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오늘날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도를 따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는데 그런데 부흥회나 찬양집회나 은사집회 이런 거 을 통해서 자기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선동하는 이런 것이 확대되고 뭐 그런 모임에 가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믿습니까? 아멘 외치고 그저 자기들의 집단 행동에 취해서 막 그렇게 행한 일이 너무 많죠. 이런 모임들 겉으로 보면 정말 더 신앙적이어 보인다니까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기대하는 바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런 모임들. 바로 이런 모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예배요 제사요 교회의 절기 프로그램들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여호야킴 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전하도록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막 어떻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칼로 다 난도질을 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 결과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아들 여호야킨은 이 포함한 이 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에스겔이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고 그렇게 이제 그 자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20살이 되면서 마치 인턴처럼 그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배우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겔 같은 경우 시대적 분위기가 종교적인 것에 치우친 그런 세태 속에서 그렇게 제사장 인턴 교육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 에스겔 또한 그렇게 배우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도 말씀으로 바르게 만약에 무정하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냥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나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아버지를 딛는 어떤 제사장으로서 그 시대의 정치와 모든 권세들이 함께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본문을 통해 볼 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에스겔이 뭐 쇠똥으로 뭐 똥으로 구운 떡을 먹는다든가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별력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에스겔이 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에스겔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었던 사람이 아니고 철저한 순종의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면서 뭘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던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걸 보면 에스겔은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상당한 열정적인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걸로 봐서 분명히 아마 예언 활동하다 그 당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이면의 일들을 묵상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일 또 묵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요즘 우리가 살피는 선지서들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보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알기보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들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들은 것,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특히 싫어할 때.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로 인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보고 들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그대로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죠.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 속에는 정말 그렇게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기가 목숨 걸고 죽어야 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벌어졌던 뭐 광주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 그 끔찍한 일을 현장에서 보고 겪은 것을 그대로 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잡혀서 나중에 죽음으로 발견된 일들도 많았었죠. 한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그런 시대, 그냥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진실을 말하며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로소 바른 역사의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이 사회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을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증거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얻어 약속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이 진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행할 바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 진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의 현장 속에 신실하고 순전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라 하지 않고 보고 듣고 깨닫게 된 진실을 말하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편한 대로 각색하고 대충 덮어두며 하나님 그렇게 모른 척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게 된 가치를 따라 목숨을 걸고 걷는 길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준비를 온전히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충대충 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요. 전하는 자가 어려워할까봐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 오늘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끄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